제140편 열도사도의 임직식. 서기 27년 1월 12일 일요일 정오 직전에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대중에게 전할 설교자로 임명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불러 모았다. 열도사도는 어느 때든지 부름받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이날 아침에도 해변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그물을 손질하고 고기잡이 도구를 수선하면서 해변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예수께서는 해변으로 내려가면서 사도들을 불렀는데 먼저 호숫가 근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큰 소리로 불러들였고 그 다음에는 가까운 배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던 야고보와 요한을 손짓해서 불렀다. 예수께서는 나머지 사도들도 둘씩 불러서 열두 사도가 다 모이자 가버나움 북쪽 산지로 가서 그들의 공식 임직식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열두 사도 모두 침묵했으며 베드로조차 성찰하는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때가 드디어 도래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는 주님을 대변할 신성시되는 업무에 일생을 바치고 집단으로 봉헌하는 일종의 엄숙한 예식에 참여하려고 주님과 함께 떠나고 있었다. 1. 예비 훈육. 예수께서는 공식 임직식이 있기 전에 열두 사도가 자기 주위에 앉아 그들에게 말씀했다. 형제들아, 천국의 때가 도래했다. 나는 너희를 전국의 대사로서 아버지께 바치려고 여기에 따로 불렀다. 너희 가운데 더러는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이 나라에 대해 내가 말하는 것을 회당에서 들었다. 너희는 각자 갈릴리 바다 근처 도시들에서 나와 함께 일한 후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 나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좀 더 말하려고 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 세상 자녀의 마음 속에 곧 세우시게 될 새 나라는 영구한 통치권이 될 것이다. 그분의 신성한 뜻을 행하려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끝없이 통치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선언하는데 내 아버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올 많은 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자리에 앉겠지만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인간 자녀의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영에 통치하는 이런 새로운 형제관계에 참여하기를 거절할 것이다. 이 나라의 권능은 군대의 힘에 있지 않고 부의 능력에 있지도 않겠으나 오히려 신성한 영의 영광에 있을 것인데 그 영이 이 하늘나라의 거듭난 시민 곧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신을 가르치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올 것이다. 이것은 정의가 지배하는 사랑의 형제관계이며 그들은 땅에는 평화요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뜻이라고 외칠 것이다. 너희가 곧 선포하러 나갈 이 나라는 모든 시대의 선한 사람들이 바라던 바요 온 땅의 희망이요 모든 선지자가 받은 지혜로운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나 얘들아, 너희에게는 그리고 너희를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오려는 모든 이에게는 엄중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신앙만이 너희를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하겠지만 너희가 신성한 친교를 나누는 진취적인 인생을 살면서 계속 상승하고자 한다면 내 아버지의 영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게 전할 메시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들을 찾으면 영원한 생존에 필요한 모든 다른 것도 함께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내 아버지의 나라는 권력을 밖으로 보여주거나 꼴사나운 과시를 통해서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전국을 전파하러 나갈 때 천국이 여기 있다 또는 전국이 저기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데 너희가 전파하는 이 나라는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크게 될 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며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려는 자마다 형제들에게 시중드는 자가 되라.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너희가 정말로 일단 받아들여지면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이가 아버지를 알고 내가 선포하러 온 구원하는 진리를 믿게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진보할 것이다. 이미 전국이 가까이 이르렀으며 여기 있는 너희 가운데 더러는 큰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죽기 전에 볼 것이다.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것, 즉 평범한 12명으로 이루어진 이 미약한 출발이 결국에는 온 땅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배가 되고 성장할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음을 사람들이 알고 천국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은 너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행하는 삶을 통해서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너희 마음에 올려놓지는 않겠으나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아버지를 나타내듯이 내가 조만간 너희를 떠날 때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는 엄숙한 책임을 너희 혼에 맡기려고 한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친 후에 일어났다. 2. 임직식. 예수께서는 천국에 관해 선언한 말씀을 방금 들은 열두 필사자에게 그 주위의 원을 그리듯 둥글게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부터 시작하여 안드레에 이르기까지 각 사도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들을 축복한 후에 두 팔을 펴고 기도했다. 아버지여, 내 사자인 이 사람들을 이제 당신께 데려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나왔듯이 나를 대신하도록 내보내려고 이 세상의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 열두를 택했습니다. 당신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같이 저들도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소서. 이제 내 아버지여, 도래하는 나라의 모든 일을 저희 손에 맡겼으니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희가 전국을 위하여 수고할 때 저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한동안 머물고자 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 사람들을 인하여 다시 감사드리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끝내는 동안 저들을 아버지의 보호에 위탁합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쳤을 때 사도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각자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조차 몇 분 동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들은 한 사람씩 예수를 포옹했을 뿐 아무도 말이 없었다. 한 무리의 하늘 존재가 한 우주의 창조주께서 사람의 신성한 형제관계의 일을 인간 정신이 지휘하도록 맡기는 이 엄숙하고 성스런 광경을 내려다보는 동안 그곳은 깊은 고요함에 쌓여 있었다. 3. 임직식 설교.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 나라의 대사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된 독특한 부류의 사람이 됐다. 너희는 지금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계의 무지한 피조물 가운데서 또 다른 나라 곧 하늘나라에 계몽된 시민으로서 있다. 너희가 이 시간 이전처럼 사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이제부터는 더 나은 삶의 영광을 맛본 자로서 그리고 새롭고 더 나은 그 세상 주권자의 대사로 이 세상에 다시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 제자보다 선생에게 더 많이 기대하며 종보다 주인에게 더 많이 요구한다. 하늘나라 시민에게는 세속 통치에 속하는 시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너희에게 말하려는 것 가운데 더러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아버지를 대신하듯이 너희는 세상에서 나를 대신하도록 뽑혔으며 이 세상에서 나의 대리인인 너희에게는 공간 세계들에서 필사자 생활에 대한 나의 이상을 반영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증하는 그 교훈과 실천을 따라야 할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함을 선포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곤경에 처한 내 자녀를 발견하거든 너희는 이렇게 말하여 용기를 북돋우라. 심령이 가난한 자 곧 겸손한 자는 행복하나니 하늘나라의 보물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영적 위로와 약속을 주는 이 추가적인 말도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줘라.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슬피 우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기뻐하는 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비로운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자비를 획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나니 하늘나라가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대항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행복하다. 크게 기뻐하고 넘치도록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내보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 곧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그러나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그렇게 된 후에는 아무 쓸모 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은 촛불을 켜서 등잔 밑에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며 이렇게 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밝게 비춰서 저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은 나를 대신하고 내 아버지 나라의 대사로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가 나가서 희소식을 선포할 때 너희를 사자로서 보내신 아버지를 신뢰하라. 불의의 힘으로 저항하지 말며 너희 자신의 육신적 힘에 의존하지 말라. 이웃이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그에게 돌려대라. 너희 가운데 있는 법에 호소하기보다 부당함을 기꺼이 견뎌라. 고통과 빈곤을 당하는 모든 일을 친절과 자비로 보살펴라.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내가 사람들에게 행하리라고 너희가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 또한 저희에게 행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선한 사람뿐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골고루 비추도록 해를 만드셨으며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더욱이 너희는 내 아버지 나라의 대사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롭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영원한 미래에 너희도 완전할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임명됐다. 이 세상에서 일생이 끝나면 너희는 모두 자비를 기대할 것이므로 너희의 필사자 생애 동안 육신 속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너희에게 요청한다. 너희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에서 티 하나를 제거하고자 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야 눈이 밝아져서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제거할 수 있다. 진리를 분명히 분별하며 담대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내 사도와 내 아버지의 대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살아있는 진리의 분명한 빛 속에서 너희 자신이 걸어가야 한다. 어떤 전국 일을 하든지 너희가 정당한 판단력과 명철한 지혜를 보이라고 간곡히 권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너의 보물을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를 찢어 상하지 않게 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라고 너희에게 경고하는데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탐욕스런 일이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보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더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지만 못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마침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줄 때 그 동기로 판단한다. 내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심정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내면적 동경과 진지한 의도를 심사하신다. 천국 심판이 있는 중대한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했고 당신의 이름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르겠으며 가짜 선생인 너희는 나에게서 떠나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을 듣고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나타내듯이 사람 앞에서 나를 나타내라는 위탁 임무를 진지하게 수행한 자마다 나의 섬김 안으로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넓은 입구를 발견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을 전에는 듣지 못했는데 최고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이다. 해질 무렵에 산에서 내려왔지만 아무도 예수께 질문하지 않았다. 4.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소위 산상수훈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다. 유익한 교훈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준 임직식 훈시였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토록 감동적이고 완전하게 아버지를 대표하셨던 것 같이 그들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인간 세상에서 그를 대표하기를 염원하는 자들에게 친히 일러준 위탁 임무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곧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그러나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만들겠느냐? 그렇게 된 후로는 아무 쓸모 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 시대에는 소금이 귀했다. 그것은 돈으로도 사용됐다. 현대어에서 봉급이라는 말은 소금에서 유래됐다. 소금은 음식 맛을 낼 뿐 아니라 방부제이기도 하다. 소금은 다른 것에 맛을 더해주며 그렇게 자신을 소모시키면서 봉사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촛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며 이렇게 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밝게 비춰서 저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라.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반면 눈부시게 해서 혼란시키고 좌절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매우 빛나게 해서 우리 동료들로 하여금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새롭고 경건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라는 훈계를 받았다. 우리는 자신에게 관심이 쏠리지 않을 만큼 아주 밝게 빛을 비춰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직업조차 이런 생명의 빛을 전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반사체로서 활용될 수 있다. 강인한 성품은 잘못된 행위를 범하지 않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옳은 것을 실제로 행함에서 기원된다. 이타심은 인간적 위대함의 표지다. 경배 들고 봉사함으로 자아 실현의 최고 수준이 이루어진다. 행복하고 유능한 사람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올바른 행위에 대한 사랑에서 동기가 유발된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격은 근본적으로 변함없으며 변화하는 것은 곧 성장하는 것은 도덕적 성품이다. 현대 종교의 주된 오류는 소극주의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도덕적 값어치는 단순한 억압 곧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의 복종함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종교적 생활을 위한 무가치한 동기다. 종교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드러내고 사람의 경제관계를 향상시킬 때에만 정당하다. 효과적인 생활철학은 시공호주 통찰력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반응의 총합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이것을 기억하라. 본능적 충동은 근본적으로 변경될 수 없는 반면 그런 충동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도덕적 본성은 변경될 수 있고 성품은 개선될 수 있다. 강인한 성품 속에서는 감정적 반응들이 모아지고 협조되며 그렇게 해서 통합된 인격이 형성된다. 통합의 결핍은 도덕적 본성을 약화시키고 불행을 야기한다. 훌륭한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정처없고 무익하게 되고 많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열두 사도의 임직식에서 하신 예수의 설교는 탁월한 인생 철학을 제공한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체험으로 신앙을 단련하라고 권했다. 예수께서는 단순한 지적 동의와 경솔한 믿음 그리고 확립된 권위에 의존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경고했다. 교육은 우리의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충동을 만족시키는 더 나은 방법을 배우는 곧 발견하는 기법이어야 하며 행복은 감정적 만족을 주는 이런 강화된 기법들의 결과적 총합이다. 행복은 환경에 거의 의존하지 않지만 즐거운 주위 환경이 행복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 필사자는 누구든지 완성된 인격자가 되기를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되기를 정말로 갈구하고 있으며 그런 달성은 결국 우주는 진실로 아버지 같다는 사실 때문에 가능하다. 5.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으로부터 마지막 만찬 설교에 이르기까지 형제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나타내라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쳤다. 형제의 사랑은 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황금률을 충분히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동료 필사자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류를 두 가지 애정으로 사랑한다. 그는 이 세상에서 두 인격 곧 인간과 신으로서 살았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그는 사람의 창조주이고 우주에서 사람의 아버지이시다. 또한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는 필사자를 형제로 사랑한다. 진실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예수께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형제 사랑을 나타내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하지는 않았어도 그들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하시듯 그들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게 되도록 곧 아버지다운 애정의 첫 걸음을 보여주도록 하나님 같이 되려고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려고 애쓰기를 기대했다. 예수께서는 열두 사도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중에 아버지다운 사랑이라는 이 세 개념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그 사랑은 수많은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관한 어떤 감정적 태도와 연관된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형제 사랑의 한계와 비교해서 아버지다운 사랑에 대한 자신의 초월적인 최상의 네 가지 반응을 후일에 묘사하게 될 전주곡으로서 신앙의 네 가지 태도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이중대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은혜 굶주린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했다. 영을 식별하는 그런 필사자에게는 아버지다운 애정을 놀랍게 실행하려고 애쓸 수 있을 정도로 신성한 이타심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기대될 수 있으며 심지어 애통하는 자로서 그들은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증진시키고 박해를 견디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까지도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애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형제의 애정을 초월하는 헌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지복에 대한 신앙과 사랑이 도덕적 성품을 강화시키고 행복을 창조한다. 두려움과 분노는 성품을 약화시키고 행복을 파괴한다. 이 중대한 설교는 행복이라는 말로 시작됐다. 1. 심령이 가난한 자 곧 겸손한 자는 행복하다. 아이들에게 행복이란 당장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갈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어른은 증진된 행복이라는 결실을 나중에 거두기 위해 자아를 부정하는 씨를 기꺼이 뿌린다. 예수 당시와 그 후로 재산의 소유관념과 행복이 너무 흔히 관련되어 왔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은 영의 부유함 곧 강한 자부심을 느꼈고 세리는 영의 가난함 곧 겸손을 느꼈다. 전자는 자기 충족적이었고 후자는 배우려는 자세이고 진리를 추구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풍요의 목표를 추구한다. 그런 진리 탐구자는 먼 미래의 보상을 기다릴 필요 없으며 지금 보상받는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그런 행복을 지금 체험한다. 2.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나니 정의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영의 가난함을 느끼는 자만이 항상 의에 굶주릴 것이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신성한 힘을 찾고 영적 권능을 갈구한다. 그러나 영적 천부재능에 대한 욕망을 증진시키려고 일부러 영적 금식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육체의 금식은 4일이나 5일 지나면 위험해지며 그 사람은 음식에 대한 모든 욕구를 잃기 쉽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장기간의 금식은 배고픔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체험으로 얻는 정의는 기쁨이지 의무가 아니다. 예수의 정의는 역동적 사랑이다. 곧 아버지답고 형제다운 애정이다. 그것은 부정적이거나 하지 말라는 식의 의로움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정적인 것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에 계속 굶주릴 수 있겠는가? 팔복 가운데 처음 두 가지를 어린 정신에게 가르치기는 그렇게 쉽지 않지만 성숙한 정신은 그 중요성을 파악할 것이다. 3. 온유한 자는 행복하나니 정의가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온유함은 두려움과 무관하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협동하는 사람의 태도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온유함은 인내와 관용을 포함하며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우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극을 받는다. 온유함은 신의 인도하심에 반항하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친다. 예수께서는 유란시아에서 이상적인 온유한 사람이었고 방대한 우주를 상속받았다. 4.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나니 정의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 순결은 의심과 원한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면 부정적 특성이 아니다. 순결을 논할 때 예수께서는 순전히 인간의 성적 태도만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보다는 사람이 동료 사람에게 가져야 할 신의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의를, 그리고 아버지가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하여금 동료들을 사랑하게 하는 그 신의를 더 고려했다. 아버지다운 사랑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며 악을 묵과하지 않지만 경멸과는 반드시 거리가 멀다. 아버지다운 사랑에는 한 가지 목적만 있고 반드시 사람 안에서 최선을 찾으며 그것이 참된 부모의 자세다. 하나님을 신앙으로 본다는 것은 참된 영적 통찰력을 획득함을 뜻한다. 영적 통찰력은 섭리사의 안내를 강화시키며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 의식을 증대시킨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될 때 너희는 자신이 신의 아들 신부님에 대한 확신을 확인받고 육신의 형제들 각자를 형제로서 곧 형제다운 사랑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곧 아버지다운 애정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훈계는 아이에게도 가르치기가 쉽다. 아이들은 꾸밈없이 쉽게 믿으며 부모는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아이를 대할 때 모든 속임수를 피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삼가라. 그들이 자신의 이상적 임무를 선정하고 자신의 필생과업을 선택하도록 현명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든 분투의 주된 목적 곧 완벽성의 실현, 심지어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까지도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쳤다. 그들에게 늘 말씀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열두 사도에게 그들이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쓸모있는 성취였을지 모르며 형제다운 사랑의 성취를 가리켰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가 그들을 사랑해온 것처럼 곧 형제다운 애정뿐 아니라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사도들에게 충고했다. 그는 아버지다운 사랑의 네 가지 최고 반응을 지적함으로써 이를 설명했다. 1.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정의가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상식이나 최고 논리로 따져도 결코 애통함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적이거나 허식적인 애통함을 의미하지 않았다. 인정 많은 감정적 태도를 암시했다. 부드러움을 보이거나 아니면 달리 감정적 느낌이나 육체적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동정심은 여자뿐 아니라 남자에게도 가치 있는 속성이다. 남자다워지려고 무정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용감한 남자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남자들은 애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애통하는 자였던 모세는 삼손이나 골리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모세는 최고 지도자였지만 온유한 사람이기도 했다. 인간의 필요를 헤아리고 이에 민감한 것은 순수하고 영구적인 행복을 창조하며 게다가 그런 온화한 태도는 분노와 미움과 의심의 악영향으로부터 혼을 보호한다. 2. 자비로운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자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비란 가장 높고 깊고 넓은 진실한 우정을 곧 인애를 의미한다. 때로는 자비가 수동적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다. 곧 최상의 아버지다움이다.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여러 번이라도 용서하기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착한 자녀를 고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충동은 당연한 것이다. 실제 상황을 판단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아이들은 내게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다. 3.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청중은 평화가 아닌 무력으로 해방시켜줄 자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평화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종류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시련과 박해에 직면했을 때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했다. 이것은 파괴적인 갈등을 예방하는 평화다. 개인의 평화가 인격을 완성한다. 사회의 평화는 두려움과 탄욕과 분노를 막는다. 정치적 평화는 인종 간 적대감과 국가 간 의심과 전쟁을 막는다. 화평케 하는 것이 불신과 의심의 해결책이다. 아이들은 평화를 이루는 자의 역할을 쉽게 배울 수 있다. 그들은 단체 활동을 즐기며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예수께서 언젠가 말씀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잃게 되지만 자기 목숨을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4.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하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크게 기뻐하고 넘치도록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평화 다음에 박해가 종종 따라온다. 그러나 젊은이와 용감한 어른들은 어려움이나 위험을 결코 피하지 않는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아버지다운 사랑은 이런 모든 일 곧 형제다운 사랑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다. 진보는 항상 박해로부터 얻는 최종 수확물이었다. 아이들은 용기 있는 도전에 반드시 반응한다. 젊은이는 늘 기꺼이 도전에 응한다. 모든 아이는 희생하기를 일찍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지복은 율법이 아니라 곧 윤리와 의무가 아니라 신앙과 사랑의 기초를 두었음이 드러난다. 아버지다운 사랑은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 곧 불의를 선으로 갚아주는 것을 좋아한다. 6. 임직식이 있던 날 저녁. 일요일 저녁에 가버나움 북쪽 산지로부터 세베대의 집에 도착한 예수와 열두 사도는 간소한 식사를 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해변을 따라 산책하는 동안 열두 사도는 그들끼리 이야기했다. 간단한 회담을 마친 후에 쌍둥이 형제가 작은 모닥불을 피우는 동안 안드레가 예수를 찾아 나섰고 예수를 만나게 되자 말했다. 주님, 천국에 대한 당신의 말씀을 형제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실 때까지는 이 업무를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원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드레와 함께 나머지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 정원으로 들어간 후에 사도들을 주위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면서 말씀했다. 너희가 새 가르침을 옛 가르침 위에 곧바로 세우려 하기 때문에 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내가 단언하는데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새롭게 시작하고 내 가르침을 기꺼이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새 천국 복음은 예로부터 내려온 것에 끼워 맞출 수 없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과 그의 이 세상 사명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족시키려고, 즉 발전시키고 명백히 밝히려고 왔다. 나는 율법을 어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새 계명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려고 왔다. 나는 너희에게 구제나 기도나 금식으로 아버지의 호의를 얻으려는 이들의 의를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의를 요구한다. 너희가 전국에 들어가려 한다면 사랑과 자비와 진리로 이루어지네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진지한 욕구를 지녀야 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당신에게 새 계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새 길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했다. 너희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행위 뒤에 감춰진 동기를 본다. 너희에게 단언하는데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다. 자기 마음의 증오를 품고 복수를 계획하는 자는 심판받을 위험이 있다. 너희는 동료를 그의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의도를 보고 판단하신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학자들의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간음했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사람을 오직 그들의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의도와 실제 욕구에 따라서 그들을 자비롭게 판결하신다. 예수께서 다른 계명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려고 할 때 야고보 세베대가 끼어들면서 물었다. 주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혼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모세가 가르친 대로 남자가 아내와 이혼해도 좋다고 허락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이 질문을 듣고 말씀했다. 나는 법을 제정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계몽시키러 왔다. 이 세상 나라들을 개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설립하러 왔다. 오늘날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다른 세대에는 맞지 않을 정부의 규율이나 무역 또는 사회적 습성을 가르치려는 유혹에 응하는 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다. 나는 단지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영들을 해방시키고 혼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이혼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답한다면 모세는 이런 일을 허락했으나 아담 시대의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잠시 이야기 나누게 한 후에 말씀을 계속했다. 너희는 모든 필사자의 행위의 두 가지 관점 곧 인간의 관점과 신의 관점, 육신의 방법과 영의 방법, 시간으로 추정함과 영원의 관점이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열두 사도는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납득할 수는 없었음에도 이 설명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습관 때문에 내 가르침으로 인해 비틀거리려 하며 내 가르침의 참뜻을 더디게 식별한다. 너희는 내 사자들임을 내가 영으로 내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 삶도 그렇게 살도록 은혜 입었음을 다시 명심하라. 너희는 나를 개인적으로 대표하는 자들이지만 모든 이들이 모든 면에서 너희가 행하는 것처럼 살리라고 기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또한 너희는 내가 너희 외에도 다른 무리의 양떼를 거느리고 있으며 저희에게도 내가 메인바 되어 필사자 본성의 삶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 뜻을 행하는 모범을 저희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자 나다니엘이 물었다. 주님, 우리가 음보를 무시해도 됩니까? 모세의 율법은 말하기를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다. 너희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 나의 사자들은 사람과 싸우지 않아야 하지만 모두에게 온유해라. 받은 만큼 그대로 갚는 것을 너희 규칙으로 만들지 말라. 사람을 통치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법이 있으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항상 자비로 판단하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기 어렵거든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사도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이 너무 벅차다면 너희는 덜 엄격한 제자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도들은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잠시 자기들끼리 따로 모임을 가졌으나 곧 돌아와서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우리는 당신과 함께 가겠으며 우리 가운데 하나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별도의 값을 치를 준비가 충분히 돼 있으며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제자가 아닌 사도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듣고 말씀했다. 그렇다면 너희는 기꺼이 책임감을 갖고 나를 따르라. 선을 행할 때 은밀히 하며 자선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혼자 따로 가서 하고 헛된 반복이나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금식할 때 다른 이에게 보이도록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나의 선택된 사도로서 이제 천국 봉사를 하러 따로 나갈 때 너희를 위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이타적 봉사를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너의 눈이 광대하면 너의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너의 눈이 이기적이면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내 속에 있는 바로 그 빛이 어둠으로 변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러자 자기들이 계속해서 모든 것을 나눠 가져야 하는지 도마가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 그렇다. 형제들아, 나는 우리가 이해심으로 뭉친 한 가족으로서 살게 되기 바란다. 너희는 위대한 업무를 부여받았으니 나는 너희가 전심으로 봉사하기를 각오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너희는 알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경배드리는 동시에 재물을 전심으로 섬길 수 없다. 천국 일에 기탄 없이 협력하려고 애쓴다면 너희의 삶을 걱정하지 말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기꺼이 일하는 손과 진실한 마음은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는 이미 배웠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온 힘을 전국 일에 바치고자 준비했을 때 아버지께서 너희의 곤란함에 무관심하지 않으실 것임을 명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너희가 그 나라의 입구를 발견하고 나면 필요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 한날의 수고는 그날로 족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밤을 지새워 질문하려는 것을 보고 말씀했다. 형제들아,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니 내일 일을 위하여 숙소로 가서 쉬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서는 이미 잠이 달아났다. 베드로가 과감히 주님께 간청했다.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한 심령 때문이며 주님께 꾸짖음 당할지도 모르지만 당신과 단둘이라면 날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면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온 베드로가 기분이 한결 고조된 것에 힘입어서 야고보도 예수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새벽 시간까지 다른 사도들도 한 사람씩 주님과 대화를 나눴다. 잠자고 있던 쌍둥이 형제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예수와 개인 면담을 끝내자 안드레가 예수께 가서 물었다. 주님, 쌍둥이 형제는 정원불 옆에서 자고 있는데 저들도 당신과 대화하겠는지 물어보러 깨울까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미소를 지으면서 안드레에게 말씀했다. 그들은 잘 하고 있으니 방해하지 말라. 이제 밤이 지나고 이튿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7. 임직식 다음 주간. 몇 시간 잠을 잔 후에 열두 사도가 예수와 함께 늦은 아침 식사를 하려고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했다. 너희는 이제 희소식을 전파하고 신자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해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자 도마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주님, 지금쯤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이 위대한 이행 업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우리가 전국 일을 시작하기 전에 며칠 더 여기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도들 모두가 도마와 같은 생각임을 보고 말씀했다. 너희가 요청하는 대로 하자. 안식일까지 여기 머물자. 여러 주 동안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작은 무리가 호기심 있는 구경꾼들과 함께 예수를 만나러 벳세다로 왔다. 예수에 관한 소식은 이미 시골까지 널리 퍼졌으며 호기심의 찬무리들이 도로, 시돈, 다마스커스, 가이사랴 및 예루살렘 같은 먼 도시로부터 왔다. 이때까지는 예수께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전국에 관해 직접 가르쳤으나 주님은 이제 이 업무를 열두 사도에게 맡겼다. 안드레는 사도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방문자 집단을 맡아보게 했고 때로는 열두 사도 모두 참여했다. 그들은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늦게까지 사적인 상담을 하면서 이틀 동안 일했다. 3일째 되는 날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고기를 잡거나 기분 전환하거나 또는 가족을 방문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보내고 자신은 세베대와 살로메를 방문했다. 그들은 3일 동안 더 가르침을 받으려고 목요일에 돌아왔다. 이 연습 기간에 예수께서는 세례 받은 후에 자신이 땅에서 이뤄야 할 사명의 두 가지 큰 동기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다. 1.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2. 사람들이 아들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 곧 그들이 지고자의 자녀임을 신앙으로 깨닫는 것. 이 한 주간의 다양한 체험이 열두 사도에게 큰 도움이 됐으며 더러는 과도한 자기 확신에 빠지기까지 했다. 안식일이 끝나는 밤의 마지막 회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께 나와 말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이제 전국을 차지하러 나가시지요. 이 말에 예수께서 대답했다. 너희가 열심인 만큼 지혜롭고 너희의 용기가 너희의 무지를 메우기 바란다. 사도들은 그의 가르침을 전부 납득하지는 못했지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지냈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생활의 중요성은 파악했다. 8. 목요일 오후 호수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교훈을 사도들이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았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얼마간의 특별한 지침을 더 주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이 다른 동역자들의 관념을 분명히 밝혀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열두 사도가 영적인 전국 관념의 특색을 다소 파악하면서도 이 세상의 현세적 권세로서 다윗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하늘나라라는 오래되고 뿌리 깊은 문자적 개념에 새 영적 교훈을 직접 적용하려고 끈질기게 집착하고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목요일 오후에 전국 직무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배를 타고 물가에서 떠났다. 이것은 수많은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장장 4시간에 걸쳐 가르치는 회합이었고 다음 내용은 시몬 베드로가 형 안드레에게 이튿날 아침에 전했던 대로 이중대한 오후에 배웠던 내용을 가장 유익하도록 재구성해서 요약한 것이다. 1. 아버지의 뜻을 행함. 하늘 아버지의 자상한 보호하심을 믿으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숙명론이 아니었다. 이날 오후에 오래된 히브리 속담을 인용했다. 일하지 않으려는 자는 먹으려 하지 말라. 그는 자신의 교훈에 대해 충분한 해석이 되도록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의 훈계를 현대 또는 어떤 다른 시대의 사회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의 지침은 어느 시대나 어느 세상에서든지 하나님 가까이 사는 이상적 원리를 담고 있다. 예수께서는 세 사도에게 사도 신분과 제자 신분에 요구되는 것들의 차이점을 밝혀줬다. 그때에도 그는 열두 사도가 세심함과 선견 지명을 발휘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가 금한 것은 앞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었다. 하나님 뜻에 능동적이고 민첩하게 순종하라고 가르쳤다. 검약과 검소에 관한 그들의 여러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목수요배 제작자요업이었던 자신의 생에 대해 그리고 열두 사도를 신중하게 조직한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을 뿐이다. 세상이 적으로 간주돼서는 안 되며 생활환경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작용하는 신의 섭리임을 분명히 알리고자 했다. 예수께서는 무저항이라는 자신의 개인적 관행을 사도들에게 이해시키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를 절대로 거부했고 그들도 같은 방침을 추구한다면 기쁠 것이라고 분명히 전했다. 악에 저항하지 말고 부당함이나 모욕에 대항하여 싸우지 말라고 가르쳤으나 잘못된 일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아량을 베풀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악을 행하는 자와 범죄자들의 사회적 처벌을 인정한다는 것과 때로는 민간 정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당연한 처벌을 집행하는 데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보복이라는 악한 관행을 거부하라고 사도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했으며 복수, 즉 안 갚음한다는 관념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았다. 유감을 품는 것도 슬퍼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관념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복수하려는 어떤 개념에도 찬성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를 한편으로는 정부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판단 아래 맡겼다. 자신의 교훈이 개인에게 적용되고 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세 사람에게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 문제들에 대한 그때까지의 자신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곧 인간이 형제관계라는 도덕적 요구를 기억하라. 악의 무익함, 복수한다고 해서 잘못이 고쳐지지는 않는다. 악한 수단으로 악과 싸우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 신앙 곧 신의 응보와 영원한 선행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라. 2. 정치적 입장. 예수께서는 당시의 로마 정부와 유대 민족 사이의 긴장된 관계에 대해 말할 때 신중을 기하라고 사도들에게 주의를 줬으며 이 곤란한 일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하지 말라고 금했다. 그는 적들이 파놓은 정치적 함정을 피하려고 항상 조심했으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고늘 말씀했다. 구원받는 새 길을 확립하는 사명에서 옆길로 빠지기를 원치 않았으며 그 외에 다른 어떤 일에 자신이 관여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했다. 개인의 삶에서 모든 법과 규칙을 항상 준수했으며 대중을 가르칠 때에는 언제나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분야를 거론하지 않았다. 자신은 오로지 사람들의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영적 생활의 원리에만 관심을 둔다고 세 사도에게 말씀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정치 개혁가가 아니었다. 세상을 재조직하러 온 것이 아니었으며 만약 이것을 했더라도 그것은 그 시대와 그 세대에만 적용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최선의 삶의 방법을 보여주었으며 어떤 세대의 사람이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애를 자기 문제의 최선으로 적용할 것인지 발견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러나 어떤 정치 이론이나 경제 이론 또는 사회 체계나 산업 체계에 예수의 교훈을 적용시키는 실수를 결코 범하지 말라. 3. 사회적 입장. 유대의 랍비들은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왔다. 예수께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친절, 즉 온 세계를 이웃으로 여기기까지 확장시키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 정도로 진실한 동료 사람들에 대한 사랑 관념을 보여주려고 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예수께서는 군중이 아니라 단지 개인에게 관심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회학자는 아니었지만 모든 형태의 이기적 고립을 없애려고 애썼다. 그는 순수한 동정심인 연민의 정을 가르쳤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비에 지배받는 아들이었으며 연민의 정이 바로 그의 본성이었다. 주님은 따르는 자들에게 사람이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지만 가난하고 불행한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예수께서는 확고한 정의감을 갖고 있었으나 그것은 항상 자비로 조절됐다. 사회적 기생충 또는 전문적으로 자선금을 타내려는 자들에게 기만당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가르쳤다.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 발표라고 하기에 가장 가까웠던 말씀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는 무분별한 진절이 큰 사회적 병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튿날 예수께서는 예수 자신이 요구하거나 두 사도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사도 기금을 구제금으로 쓸 수 없다고 유다에게 확고하게 지시했다. 예수께서는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항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말씀하곤 했다.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든지 인내와 아량과 용서를 가르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인 듯 했다. 예수의 생활 철학의 최고 중심에는 이때와 그 후에도 가족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자신의 교훈을 가족에 기초하는 동시에 조상을 과잉 숭배하는 유대인의 경향을 고치려고 했다. 가정생활을 인간의 최고 임무로 높였지만 가족관계가 종교적 책무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 가족은 현세의 관습이고 죽음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예수께서는 가족이 아버지 뜻에 방해가 되자 주저없이 가족을 포기했다. 그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새롭고 더 큰 형제관계를 가르쳤다. 예수 시대의 팔레스틴에서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혼 관행이 엄격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율법을 제정하기를 거듭 거부했으나 초기에 예수를 따르던 자 가운데 다수는 이혼에 관하여 뚜렷한 의견을 가졌고 그런 의견을 예수의 탓으로 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요한 마가를 제외한 모든 신약 성경 기록자가 이혼에 대해 이처럼 더 엄격하고 발전된 개념을 고수했다. 4. 경제적 입장. 예수께서는 자신이 부딪히는 대로 세상에서 일하고 살고 거래했다. 경제 제도의 개혁자가 아닐지라도 그는 불평등한 재산 분배의 부당함에 자주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사도들이 재산을 차지해서는 안 되지만 부와 재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재산 분배에 반대한다는 설교를 했을 뿐이라고 세 사도에게 분명하게 말씀했다. 그는 사회 정의와 산업의 공평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원칙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소유를 버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었고 열두 사도에게만 그렇게 가르쳤다. 의사 누가는 사회적 평등을 강하게 신봉하는 자였고 자신의 개인적 믿음에 조화되도록 예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많이 애썼다. 예수께서는 따르는 자들에게 공동생활 방식을 채택하라고 친히 지시한 적이 없었으며 그런 문제에 관한 어떤 종류의 말씀도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탐욕스러움을 물리치라고 청중에게 자주 경고하면서 사람의 행복은 풍족한 물질 소유에 있지 않다고 선언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거듭 말씀했다. 재산의 소유에 대해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지만 영적 가치가 선행된다는 영원한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후반기 가르침에서는 공적 직무 과정에 제시했던 수많은 비유를 이야기함으로써 유란시아의 잘못된 인생 관점들을 고치려고 애썼다. 예수께서는 경제 이론을 정립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각 시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자체 해결책을 발전시켜야만 함을 잘 알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늘날 이 땅에 살더라도 선남선녀 대부분이 크게 실망할 것인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분쟁이 있을 때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순순하게 인간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여러 배의 능력을 너희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내면적인 영적 생활을 어떻게 완전케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면서 그는 아주 조연해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든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치 문제와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동정심을 갖고 바라볼 것이다. 그가 비난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에 몰두하는 자들 대부분에게 재물이 미치는 영향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목요일 오후에 동료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처음으로 말씀했다. 5. 개인의 종교. 예수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교훈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 그는 유란시아에서 완전하게 된 인생을 살았고 그의 독특한 교훈은 그 교훈의 직접 배경으로 그 생애가 생생하게 그려질 때에만 이해될 수 있다. 아버지의 신성한 성품과 사랑하는 인격을 드러내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준 훈계나 대중에게 한 설교가 아니라 그의 생애다. 예수께서는 히브리 선지자나 그리스 도덕가들의 교훈을 공격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선생들이 주장하는 많은 좋은 것을 인정했지만 부가적인 어떤 것, 즉 인간의 의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종교적 느낌으로 가득 차고 영적 자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종교적인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치 않았다. 너희가 한 번이라도 그를 볼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 일을 많이 체험한 진정한 한 사람이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예수의 교훈은 그리스도교 시대의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오용되고 많이 잘못 전해져 왔으며 너희 역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에 대해 곡해된 관념에 매달려 왔다. 그가 일생에 목표했던 것은 뛰어난 자존감이었던 것 같다. 스스로 겸손해야 진정으로 높임받게 된다고 충고했을 뿐이며 그가 진정으로 목표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겸손이었다. 진지함 곧 순수한 마음에 큰 가치를 두었다. 성품에 대하여 그가 평가할 때 충절이 으뜸가는 덕행이었고 한편 용기는 그의 교훈의 핵심이었다. 두려워 말라가 그의 표였고 끈기 있는 인내는 강건한 성품의 이상이었다. 예수의 교훈은 용맹과 용기와 영웅적 자질의 종교를 설립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평범한 열두 사람을 자신의 개인 대표자로 택한 이유였고 이들 대부분은 꾸밈없고 씩씩하고 남자다운 어부였다. 예수께서는 당시의 사회적 병폐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도덕적 비행에 대해서도 드물게 언급했다. 진정한 미덕을 갖춘 적극적인 선생이었다. 가르칠 때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신중하게 피했으며 악을 선전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도덕을 개혁하는 자도 아니었다. 인류의 관능적 충동을 종교적 비난이나 율법의 제재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으며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드물었던 그의 비난은 주로 자존심이나 잔인함이나 억압 또는 위선에 대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했던 것과는 달리 바리새인조차 격렬하게 비난하지는 않았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 중에서 다수의 심정이 정직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들이 종교적 전통에 예속돼 있음을 이해했다. 예수께서는 먼저 나무를 좋게 만들기를 많이 강조했다. 그는 새 사도에게 자신은 단지 몇 가지 특별한 덕행에만 가치를 두지 않고 인생 전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날의 가르침에서 요한이 터득한 한 가지는 예수의 종교 핵심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동기를 가진 인간성과 더불어 연민의 정을 가진 성품을 획득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선포할 복음이 진실로 전체 인간 종족에 대한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 생각을 나중에 바울에게 전했는데 바울은 이로부터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라는 교리를 지어냈다. 야고보는 이 세상 자녀들이 마치 완성된 하늘나라에서 이미 시민이 된 것처럼 살기를 예수께서 원한다는 감격스런 진리를 깨달았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제자와 신도들을 일정한 틀에 짜맞추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끊임없이 훈계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고 분리된 한 개인으로서 각각의 혼이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도록 허용하려고 했다. 베드로의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에 대답하면서 주님이 말씀했다. 어린아이처럼 새롭고 복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원한다. 예수께서는 진정한 선행은 무의식적이어야 한다고 즉 자선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항상 강조했다. 세 사도는 이날 오후에 주님의 종교에는 영적 자기 반성에 대해 아무 규정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척 놀랐다. 예수 시대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모든 종교에서 심지어 그리스도교에서도 양심적으로 자기 반성을 하라고 면밀히 규정한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예수의 생활 철학에는 종교적 자기 반성이 아예 없었다. 목수의 아들은 성품을 길러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으며 하늘나라는 겨자씨 같다고 선언하면서 성품의 성장에 대해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만하는 이기심에 대한 예방책으로서 자기 분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다. 천국에 들어가는 권리는 신앙 곧 개인의 믿음에 달려 있다. 천국으로 가는 점진적 상승에 참여하려고 지르는 값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소유하려는 아주 비싼 진주와 같다. 예수의 가르침은 약한 자나 노예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다. 그의 종교는 그의 시절에는 결코 신조나 신학적 규범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그는 한 줄의 글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생애와 교훈은 모든 세계와 모든 시대의 영적 인도와 도덕적 지침에 적합한 영감을 주고 이상적인 유산으로서 우주에 전해졌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예수의 가르침은 각 종교에게 살아있는 희망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모든 종교로부터 초연해 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이 종교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유대인 관념이었다. 그러나 열두 사도에게는 종교가 그들의 유일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예수께서는 신도들의 진정한 문화 추구에 방해될 만한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으며 오직 전통에 매여 있던 예루살렘 종교 학파들만 비방했다. 그는 개방적이고 관대하고 박식하고 참을성이 많았다. 자아를 의식하는 경건은 정의롭게 사는 그의 철학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그 당시 또는 후일의 어느 시대든지 주님은 비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실체들을 꿰뚫어 보는 영적 통찰력을 개발하고 삶의 독창성에 대한 주도권을 자극하기를 소망했으며 인간 종족의 잠재적이고 영원한 영적 필요에만 전적으로 관심을 두었다.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선함을 보여주었다. 사랑 곧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이 신성한 이상이요 영원한 실체라고 찬양했다. 주님은 새로운 기질 곧 새로운 의지를 사람 속에 창조하려고 곧 진리를 알고 동정심을 체험하고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해지려는 영원한 충동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다. 9. 봉헌식이 있던 날. 그 다음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몰두하면서 임직식을 거행했던 산지로 돌아갔으며 거기서 길고도 더할 나위 없이 감동적인 격려의 말씀을 층히 주신 후에 열두 사도의 봉헌식을 엄숙하게 거행했다. 이 안식일 오후에 예수께서는 산비탈에서 자기 주위의 사도들을 모아놓고 세상에 그들만 남겨두고 자신이 떠날 날을 대비하여 하늘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그들을 맡겼다. 이때에는 더 이상 새 가르침이 없었고 단지 환담과 교류만 있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했던 임직식 설교의 많은 특색을 회고했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한 사람씩 앞에 불러서 그들이 이제 그를 대표하는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도록 임명했다. 주님의 봉헌식 훈시는 이랬다. 세상에 나아가 전국의 희소식을 전파하라. 영적으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를 위로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보살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돈이나 여벌 옷을 지니지 말라고 충고하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자기 품싸서 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그러나 주의하라. 너희의 적들이 너희를 공회 앞으로 끌어가겠고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관리와 총독들 앞에 불려갈 것인데 너희가 이 복음을 믿기 때문이며 너희의 참된 증언이 그들에게 나를 위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재판관에게 데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서 그때 너희를 통해서 말씀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더러는 처형당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 전국을 세우기 전에 이 복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겠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 영이 너희보다 먼저 온 세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니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라.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은 세베대의 집에 있는 본거지로 돌아갔다. 10. 봉헌식 이후의 저녁. 그날 저녁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예수께서는 집안에서 열두 사도를 가르쳤는데 그들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를 보여주려고 애쓰면서 장시간 이야기했다. 그들은 의로움 곧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특정한 행함을 요구하는 종교만 알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전국에서 일하려면 먼저 의롭게 돼야 한다고 거듭 말씀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했다. 갈피를 잡지 못하던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동안 내내 설명했던 요지는 자기가 세상에 갖고 온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곧 단순하고 진지한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했다. 요한은 옛 생활 방식을 참회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너희는 하나님과 친교하는 세례를 선포하게 된다. 회개할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가르침을 전파하지만 이미 천국에 들어갈 참된 입구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자녀의 즐거운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신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세상 필사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의로움을 행함보다 앞서야 함을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확신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였다. 열두 사도를 가르치는 이 일의 또 다른 큰 장애물은 매우 이상적이고 영적인 원칙고 종교적 진리의 원칙을 단단하게 굳어진 개인의 행동 규칙으로 바꾸려는 그들의 경향이었다. 예수께서는 혼의 태도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심령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으나 그들은 이런 교훈을 개인의 행동 규칙으로 해석하려고 계속 고집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했을 때 그들은 그가 말로 하지 않은 것들은 거의 확실히 잊어버린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점진적으로 그의 가르침에 동화됐다. 사도들은 그가 말로 지시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것을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점진적으로 습득했다. 광범한 우주에 속한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적으로 영감을 주는 생애를 살아가려고 주님이 전심으로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들은 명료하게 깨닫지 못했다. 때때로 예수께서 말했음에도 사도들은 그가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의 방대한 창조계에서 모든 다른 세상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관념을 파악하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남녀만을 위하여 필사자로서 사는 본보기를 칭히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세계의 모든 필사 존재를 위한 영적이고 영감 주는 높은 이상을 창조하려고 유란시아에서 지상생애를 살았다. 바로 이날 저녁에 도마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며 우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대답했다. 너희에게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가르친 것을 항상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값으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너희에게 요구했을 때 쉽게 속지 말고 단순히 믿고자 하지 말고 호감 주는 낯선 일을 성급히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설명에서 너희가 붙잡기 바랐던 것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였다. 너는 자녀이고 내가 들어가고자 구하는 곳은 너의 아버지의 나라다. 정상적인 모든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는 이해와 사랑의 관계를 보증하는 선천적 애정이 있으며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얻으려고 흥정하는 모든 계획을 영원히 배제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전파할 복음은 바로 이 영원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신앙으로 실현함으로써 자라나는 구원과 관련된다. 예수의 가르침의 한 가지 특질은 그의 철학에 담긴 도덕성이 개인과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 바로 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유래됐다는 점이다. 예수께서는 종족이나 민족에게가 아니라 개인에게 중점을 두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마태와 이야기하다가 어떤 행동이든지 그 도덕성은 개인의 동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예수의 도덕성은 항상 긍정적이었다. 예수께서 다시 규정한 황금률은 능동적인 사회적 교제를 요구하지만 부정적인 옛 규율은 고립된 상태에서 준수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도덕성에 붙어있는 모든 규정과 예식을 벗겨내고 영적 사고 및 진실로 의로운 삶이라는 웅대한 수준으로 도덕성을 끌어올렸다. 이런 예수의 새 종교의 실질적인 함축성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무엇이 발견되든지 그것은 혼이 내적 체험으로 이루는 자연스러운 결실 과정이며 그 혼은 진정한 개인적 종교 체험으로 인해 날마다 자발적으로 섬김으로써 영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마태와 이야기를 끝내자 주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라고 열심당 시몬이 질문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 그렇다 시몬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것이 너희가 선포할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교리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새롭고 이상하고 놀라운 선언이었다. 따르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심어주기 원했으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형제로 대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다. 주님은 안드레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의 가르침의 도덕성은 그가 실천하는 종교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사람의 본성에서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도덕성을 가르쳤다. 주님, 하늘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요한이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했다. 하늘나라는 이 세 가지 본질로 이루어졌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로 인정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라는 진리를 믿으며 셋째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곧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가장 높은 인간 소망이 효력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필수 요소 전부를 어떤 필사자든지 신앙으로 갖출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그리하여 이제 기다림의 주간이 끝났고 그들은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